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It's a canard. It's ridiculous to suggest that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is insisting.
Instead, this report we hope will serve as a policy document for the Conservative Party.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들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대학의 그 인재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 그런 그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주요 뉴스가 됐던 목소리들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은 이렇게 지난주에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국가라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영국의 집권당이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대학가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연구와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입니다. 북한을 가리켜서 나라도 아닌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북한이 이 발언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이 김 대변인 발언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앞서 그 이 프로그램 시작 초반부에 그 직접 그 김민석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네네.
아, 그 맥락이 이렇습니다.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역사 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당국자의 그것도 국방부의 대변인으로부터 이런 상당히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김민석 대변인은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한국의 언론기관들이 북한의 주장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북한 측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 대변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북한을 비판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북한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권이다. 이런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포를 장착한 AN-2기가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을 두고 기자들이 어느 정도의 위협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1998년에 발사했다고 주장한 광명성 1호를 예로 들면서 광명성 1호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북한은 광명성 1호가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AN-2기 훈련 모습도 바로 그런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북한 정권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바로 나서서 반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반격이라기보다는 아주 상당히 강한
네.
비난과 함께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국방위원회 하면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 아닙니까?
네.
이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이 중대 보도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담화를 크게 길게 장문의 담화를 발표한 것을 보면 북한이 이번 그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그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은 국방위원회 중대 보도 이전에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네.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고요. 또 국방위원회 그 중대 보도 이후에도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죠. 대남선전기구인데요. 조평통의 담화 그리고 또 관영 매체들의 논평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김민석 대변인과 그 발언 내용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위원회의 그 중대보도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바로 한국 정부 당국의 흡수 통일 야망 그리고 전면적인 체제 대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이 앞으로 죽탕 쳐 버릴 것이다. 이런 그 아주 극악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김민석 대변인을 이 발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그 위협에 대해서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은 최근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고강도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협도 그런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이 전민 보복전을 운운하면서 위협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누구의 말을 시비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세월호 사건까지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저의까지 드러냈다면서 이런 행태는 한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의 대남 비난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남북한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그 남북 관계 올 들어서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올 2월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계기로 그 당시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그 연례적인 미군과 한국군의 그 군사 연습, 그러니까 키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지금 제한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긴 했지만 이 4월 말쯤에 그 독수리 연습과 키 리졸브 연습이 모두 끝나는 시점에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좀 상당히 좀 개선의 그 무드로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네.
잘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그리고 거기에서의 드레스덴 선언 그리고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와중 그 와중에 이 북한이 위협한 그 핵실험 추가 실시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면서 북한으로부터 사실 지난 한 달여 동안 상당히 강한 형태의 그 비난 성명이 계속돼 왔습니다.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사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험담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이 한국 그 국방부 대변인도 이 북한을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상당히 그 한국 내에서도 사실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남북한이 비방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인 만큼 사실 그 남북관계가 개선의 조짐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없다라고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악화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던 이 남북 농업 협력 구상도 이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 구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박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중에 북한과의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북한 지역에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진 만큼 복합 농촌 단지 조성을 통해서 북한판 새마을 운동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의 그 농업개혁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식량 자급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의 입장과 맞물려서 남북 농업협력의 가능성이 무르익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무인기 사건 등이 터지고 또 남북 당국자 간의 막말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현재는 사그러든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그 협력 사업이 남북한이 어떤 논의를 해서 그 방향을 잡아갔던 것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북한에서 어떤 그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전혀 지금 협의 또 협조 이런 거 진전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북한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국방위원회의 담화를 통해서 드레스덴 선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아,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그 농업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하고의 사전 조율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일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그 인도적 차원의 지원 그리고 또 경제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를 위한 그 노력 이렇게 세 가지 그 차원으로 준비가 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중에서 협력 부분 사실 이렇게 상호 비방을 주고받고 또 북한의 분위기가 남한을 겨냥해서 상당히 험한 말들을 잇따라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협력, 그것이 농업협력이 아닐지라도 어떤 부분이든 그 전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전혀 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 농업협력관계 한국 정부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까?
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종자와 농기구 지원, 또 산림 병충해 방제, 영농지원센터의 설치, 농업기술 이전, 농업 전문 인력 양성, 농업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계획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북한 농업 시스템을 전면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그런 필요보다는 정치적 필요를 더 중시하는 분위기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준비한 사업들은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뉴스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경색돼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의 정보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총책임자가 이렇게 직접 한국을 찾은 것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 클래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32년간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공군 중장 출신인데요. 전역 후에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장과 또 국방장관 정보분야 수석보좌관, 국립지질정보국 국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DNI의 총책임자입니다. 국가정보국 산하에는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해서 국방부 산하의 8곳, 또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산하의 각각 2곳,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산하에 각각 한 곳의 정보기관이 속해 있는데요. 클래퍼 국장은 제4대 국가정보국장입니다.
네, 이번에 클래퍼 국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로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예, 그 클래퍼 국장의 그 사실 한국 방문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일정입니다.
네.
모든 일정이 비공개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퍼 국장이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확인된 바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 언론 등의 보도 그리고 당국자들의 그 익명의 그 소식통을 통한 발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클래퍼 국장이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했고요. 14일까지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또 카운터파트 상대방이라죠. 한국 측 그
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고 또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서 김관진 장관과도 만났습니다. 그 일정은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교 안보 그리고 정보 분야의 최고의 당국자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클래퍼 국장은 한미 연합사령부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으로부터 그 북한군의 동향이라든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반응 태세 등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미 정보기관의 총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례가 있었나요?
네, 클래퍼 국장은 2011년 5월에도 방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무부나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 또 육자회담 대표나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인권특사 등은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지만 정보기관 총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이번 클래퍼 국장의 방문은 한 번도 상황,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질문. 뭐 때문에 왔느냐, 이제 이것일 텐데, 그 목적이 뭘까요, 과연?
예, 역시 그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 내지는 분석을 하는 수준인데요.
네, 네.
대체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계속 준비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북한 내부 상황들 그리고 또 클래퍼 국장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군 당국 간의 그 정보 교류 문제 이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 정보 관계의 총 책임자가 방문을 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특히 북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는 또 학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풍계리 일대의 활동을 통해서 기만 전술을 구사하면서 정세를 살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리전에 매우 능한 만큼 핵실험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기만 전술을 병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이 임박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 분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관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그런데 과연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38로스도 그 북한의 핵실험이 어느 단계,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핵실험이 실시될 것으로 추정되는 그 갱도 주변의 움직임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모양이 사실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례로 그 갱도를 가로막는 가림막만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거의 최종 단계 핵실험에 앞선 최종 단계의 움직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북한은 가림막도 그 다시 설치했다 다시 걷어냈다 이런 상황을 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국방장관이 말한 대로 기만 전술 또는 지연 전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 국방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북한이 정치적인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가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 일부 언론들은 이 북한이 그 어느 상징적인 날짜를 잡아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석 또는 그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38로스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계획했을 수도 있지만 조만간 실행할 의도는 결코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면에서는 미한연합훈련이나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때 핵실험 임박을 시사해서 시선을 끌려는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봤고요. 이 밖에 북한이 핵실험을 계획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38로스는 정부기구나 비정부기구 어느 쪽도 그동안 분석상의 결함 탓에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자신들도 북한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만큼 만족할 만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 총수의 한국 방문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의 선후 관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그냥 있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과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이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자, 그럼 그 진정성 있는 그 조치 또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즉 그 발언 내용은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취해야 할 행동은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조치이지 비핵화 자체는 아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다 끝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사실 그 협상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겠죠?
예, 그 비핵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6자회담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6자회담의 근본적인 전제가 비핵화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신호를 보이라는 게 미국의 요구다. 이게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의무의 준수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기꺼이 대북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특히 북한이 미국인 억류 문제 해결에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과 관련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 말하자면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지난해 2.29 합의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측이 그 협상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 2.29 합의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북한이 핵실험을 유예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도 유예하고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관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고 이런 조건으로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지원을 식량 지원을 하는 그런
네.
합의를 이뤘고요. 그런 틀 안에서 그 6자회담을 재개하는 그런 합의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이 합의를 바로 파기하는 바람에 다시 6자회담이 표류하고 오랫동안 지금 5년 넘게 그 교착 상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입장의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데이비스 대표도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입장은 지난 5년 동안 바뀐 게 없고 앞으로도 이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동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케리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3일 전화회담을 갖고 이 북한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북한 문제에 저희는 관심이 많은데요. 왕 부장은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을 지지한다.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울러서 각 이해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케리 장관은 미국 측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 대북 정책 문제에서 크게 다른 점, 같은 점, 또 그중에도 혹시 같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먼저 같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표현은 좀 다르지만 미국과 북한이 공히 한반도 비핵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또는 대화 협상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장이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6자회담을 조건 없이 또는 언제쯤 재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크고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또 캐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그리고 그 밑에 수준에서 그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이 다양한 레벨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런 입장 조율이 있었지만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네.
미국은 잘 알려진 대로 진정성 있는 조치 그리고
네.
전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네.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요? 차이점입니다.
네. 6자회담이 참 오랫동안 열리질 못하고 있으면서 설전만 오가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들은 언제든지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6자회담의 그 성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6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초에 잇따라 단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4차 핵실험 등을 위협하면서 긴장을 계속 더 고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그 전문가들 중에 북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그 낙관적으로 또 좀 긍정적으로 그 전망하는 그런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은 북한 측에 넘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최근에 북한의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 사실 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발언까지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국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비방 증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뭐 물론 당사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영국 얘기도 뉴스가 됐습니다. 영국의 집권당인 보수당 산하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공히 갖고 있는 그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그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영국 내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북한인권에 대한 그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영국 정부는 사실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그동안에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매년 그 채택되어 오는 와중에서 그 인권 결의안의 공동 발의 역할을 한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그 서방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 차원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왔고요. 영국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정당 차원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다양한 그 방법을 써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제안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활용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 비판적인 교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인권 탄압 문제점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나 협력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또 북한과의 인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처럼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 대북방송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BBC에서 대북방송을 해야 된다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에 있는 정치자들은 혹시 이제 BBC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BC가 뭔지 간단히 좀
예,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그 네. 세계적으로 그 신뢰성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방송이고요. 여러 그 나라 언어로 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영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 한국말로 그 북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있었고요. 그 맥락에서 BBC의 대북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외교부는 그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현재로서는 그럴 방송을 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네. 자, 끝으로 통일 관련해서 한국의 대학가에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 북한에 대한 그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남북한의 통일을 가르쳐서 한민족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뒤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때다. 이런 공감대가 널리 퍼지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대학들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연구와 교육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한국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그 실예로 그러면 단순히 그 열기가 뜨겁다는 것보다도 대학에 과연 그 지원자가 늘었다든지 뭐 과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그 실질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한국의 대학들에서 북한학과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가령 고려대학교라든지 또 동국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있고요. 그 지난 수년 사이에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은 사실 설치됐던 북한학과가 폐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사실 그 한국의 언론들은 이것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통일 대방론이 상당히 관심을 끌고 또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활발하게 좀 더 추진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북한학과가 좀 인기를 타면서 신입생들 가운데서 그 지원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경쟁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또 일부 대학들에서는 그 고려대 북한학과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경쟁률이 7대 1을 보였다는 거죠. 올해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것이고 또 그 서울대학교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그 새로운 과목을 개설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또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북한학과의 그 교과 과정을 정치외교학과라든지 행정학과 이렇게 여러 그 주변 그 유사한 학과들과 그 연계해서 통일에 대비한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정부 차원에서 보면 한국통일부는 평화통일 역사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근 그 관련 팀을 꾸렸습니다. 내부적인 통일 준비 하나라는 게 그 통일부 설명인데요. 사료들이 유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는 이와 함께 재단이 관리하는 남북 사료가 전시된 통일 박물관은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 소식,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 내용, 그리고 영국의 정치권, 그리고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 교육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